EBS FM 토요 인문화 콘서트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구영이고요.
저는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우열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물건과 습관 속에 감춰진 마음의 단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마 공감들 하셨을 것 같고요. 네. 2부에서는 관계가 좋아지는 마음 관찰법 이라는 주제 준비했습니다. 여러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감정과 성격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특히 아빠 육아 전도사, 육아빠를 모신 만큼 오늘은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육아의 노하우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가수 윤민수의 아들 윤후를 닮았다 그래서 특히 또 유명하시잖아요. 그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윤후쌤.
네네. 네. 윤후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방송 출연하시는 지금 시간에는 어떻게, 아기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보나요? 아빠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아내가 사실은 두 아이를 독방 육아를 해야 되는데 네. 잘 못해요. 그래서 꼭 이런 날은 미리 장모님을 섭외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모님을 섭외해놓고 편하게 네. 아이를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아마 뭐 다섯, 여섯 살 이렇게 연년생이면은 엄마 혼자 보기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맞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건 저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네. 저는 힘든 걸 하고 아내는 힘들면 장모님한테 맡기고.
이게 지금. 아니. 기존에 네. 엄마들이 많이 하는 말씀이
네, 그렇죠. 많이 바뀌어 있어요.
네, 근데 자연스럽게 직원군이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행운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 일과 육아를 겸하는 아빠로서 아무래도 뭐 이렇게 주변 분들의 도움을 많이 청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본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저도 기본적인 컨셉은 항상 강의 때도 얘기를 하지만 육아가 진짜 힘들어요. 뭐 다들 이제 경험해 보셨겠지만 진짜 힘들기 때문에 나 혼자 이거를 잘하고 싶다, 완벽하게 하고 싶다, 그게 좋은 엄마 아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는 참고 견딜 수 있어도 결국엔 몇 달, 몇 년 안에 다 무너져요. 그런 거를 저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혼자 하려고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육아빠고 많은 걸 하지만
네.
아내와의 데이트 시간, 아이와 없이 저만의 시간이나 아내와의 데이트 시간을 꼭 규칙적으로 하려고 처음부터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려면 당연히 친정, 또 시댁, 그다음에 뭐 어린이집. 네. 어린이집도 보통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보냈고 그런 식으로 육아라는 거는 아이를 기른다는데 기름당하는 아이뿐만이 아니라 기르는 사람의 어떤 심리적 이 상태 유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행복해야죠. 네. 예.
그게 그냥 보통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얘기는 다 인정하면서 네네. 행복한 상황은 안 만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억지로 행복하려고 하고 어떻게 사람이 억지로 행복해요? 행복한 상황을 만들려면 네. 도움을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맞습니다.
계속 많은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많이 드러내고 있고요.
네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관계가 좋아지는 마음 관찰법 2부 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관련해서 먼저 우리가 느끼는 뭐 여러 감정에 대한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작년에 개봉한 그 애니메이션 중에서 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재밌었어요.
영화 네, 보셨어요?
네, 그렇죠. 네네.
저도 이거 보고 엄청 빙봉 떠나갈 때 엄청 울었거든요. 막 코끼리 빙봉.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등장인물 라일리라는 소녀가 나오고요. 이 소녀의 뇌 속에는 여느 사람들처럼 감정 컨트롤 본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기쁨도 살고 있고 슬픔,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이렇게 다섯 가지의 감정 캐릭터들이 밤낮 없이 이렇게 공을 튕기면서 그수를 튕기면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연한 실수로 기쁨과 슬픔이 요 감정 컨트롤 본부를 이탈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라일리가 정상적인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제가 깨달은 건 슬픔이라는 감정이 정말 중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없다면 기쁨 또한 있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게 사실은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심리의 텍스트다.
너무 잘 표현했다.
너무 잘 표현했다.
맞아요, 맞아요.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를
네.
이거 이렇게 영화 하나로 애니메이션 하나로 설명을 해준다고 이제 극찬을 했고요.
네.
저도 역시 엄마분들한테 권유 정말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엄마분들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이런 특히 슬픔이나 우울함이나 어떤 불안이나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 외면해요. 왜냐하면 난 엄마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게 아이한테 전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그렇게 돼요, 엄마가. 결국에는 이거를 자꾸 억누르다 보면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는 이것 따로 저것 따로지만 결국에는 하나만 없을 수가 없어요. 통째로 없어져 버려요. 아. 그래서 그 영화에도 나왔죠. 눈물이 안 나와요.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 진짜 심하면은 감정 불능증이라고 해서 감정을 못 느껴요. 눈물은 안 나오는데.
슬프네요, 정말.
진짜 슬픈 거죠, 그게. 네. 근데 많은 엄마분들, 엄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타당성을, 모든 감정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감정을 자꾸 부정하게 되고, 억누르게 네. 되고, 엄마들 같은 경우 애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하기도 하고, 억누르게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냥 통체적으로 힘들어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감정이라는 거, 슬픔이라는 감정의 중요성이라는 거는 네. 슬픔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희, 노, 애라, 기타 등등 모든 감정이 다 중요하다라는 네, 네. 거를 아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모든 이런 복잡한 감정을 느낄 때 다른 사람이 내가 이걸 느끼는 거를 혹시 이상하다고 보진 않을까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과연 타당한가? 내 상황은 지금 객관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슬퍼요. 그러면은 내가 이상한 감정 느끼는 거다라고 보통 인식하는데 감정이라는 건 100% 주관적인 거고
네.
100% 내가 느끼는 감정은 타당한 거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네. 그리고 아이들 키우면서도 나의 지금 감정이 지금 엄마가 어때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도 상당히 그 아이나 엄마 정신 건강상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근데 네. 많은 분들 그걸 몰라요. 이제 그 경험을 아마 해보셨거나 들으셨으니까 아는 건데 네. 많은 분들은 행복한 모습, 좋은 모습, 웃는 감정만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슬픔이나 특히나 엄마분들은 우는 거, 눈물이 날 것 같은 거를 애한테 숨기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데 막 눈에서 땀 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정말 엄마들이 그래요.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정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흔히 희노애라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이상으로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네, 학자들이 어떻게 분류를 해요 감정을?
뭐 감정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 2천 개가 넘는다고 하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상담할 때도 이 감정을 사람이 똑같은 감정을 표현해도 그 사람 고유의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어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꼭 물어봐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요런 상황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이 요런 식으로 흘러가는 그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계속 도와줘요. 그래서 단어 안에 국한되면 절대로 안 돼요, 감정은.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도와주는 게 상담가 역할이고.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계속하는 얘기가 나를 알라는 게 그냥 나의 성격을 알라가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금 나의 생각, 내가 느끼고 있는 지금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자기랑 친해지는 방법이고 그래야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그래야지 관계가 많이 회복이 된다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네.
근데 걔 좀 간혹가다 보면 우울증이나 아니면 뭐 공포증, 불안증 같은 병 있으신 분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뭐 공포, 분노, 슬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지속돼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렇게 되기도 하고 반대기도 해요. 그냥 질환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인식되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사람이 이제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생각과 감정, 그다음에 행동, 사람이 이 세 가지 축으로 많이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네.
사람이 우울하거나 불안하면 생각도 바뀌어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틀어져요.
그러겠죠.
그래서 내 가족들, 뭐 아내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고 또는 친구일 수도 있고
네.
평상시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던 정도와 내 감정이 많이 힘들 때는 완전히 달라요. 정말 보통 엄마들이 그렇죠. 남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좀 뭐 단점이지만 전체적으로 괜찮은 나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다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럴 때는 천하의 제일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면은 역시 그 부정적인 감정 쪽으로 계속 돌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돌기도 해요.
네네.
서로 상호 작용을 합니다.
그 느끼는 대로 표출하면 되는데 어떤 감정은 이제 스스로 아 이건 참아야지 아 이러면서 화병 같은 게 마음에 많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네.
겉과 속이 다르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화병 얘기도 이제 나오셨는데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
네.
화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화나는 감정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감정이에요. 화. 화나는 감정은 내 100% 타당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나만의 고유한 뭔가가 있는 건데 문제는 화내는 행동이 문제죠. 감정하고 행동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많은 네. 분들이 이게 이어질 것 같아서 어. 내가 화나는 감정을 의식하면 그 화가 밖으로 표출될 아. 것 같다고 여겨져서 아. 세트로 보거든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구분해야지 화로 표출이 안 돼요. 그래서 감정을 인식할 때 부정적인 감성은 인식하기 힘들어요 보통. 하지만 다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줄어요 오히려.
아, 그렇군요. 왜 그 아이들 키울 때도 아이들 마음을 읽어줘라 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스스로의 마음도 들여다보고 읽어줘야 되는 그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말씀 예, 들어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엄마분들이 정말 아이러니한 게 아이의 감정을 읽으려는 노력을 하면서 자기 감정을 억눌러요. 그건 될 수가 없거든요. 인간 대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네. 자기 감정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 인간 스스로도 사회의 기대에 걸맞은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것을 페르소나라고 한다라고 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 페르소나, 이 사회적 인격인 페르소나를 자기발 동일시하는 것,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들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페르소나와 관련해서 정우열 원장이 쓴 글이 있습니다. 정미 씨의 낭독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페르소나란 고대 그리스의 연극 배우들이 쓴 가면을 말한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가면을 쓰고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한다. 가면이라 하면 얼핏 도덕적인 위선이 떠오르지만 페르소나라는 가면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대되는 사회적 인격에 불과하다. 가면 속의 사람은 가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페르소나와 자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것에 사로잡힌다. 평소 마음속에 그려왔던 역할을 추구하며 그에 따라 자기를 바꿔나간다. 그리고 그런 자기 모습에 만족해한다. 어찌 보면 겉과 속이 완벽히 같은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기 본성을 무시하고 자기를 사회적 역할과 동일시하다 보면 감춰진 본연의 무의식이 표출되어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살면서 종종 경험하는 감정 기복, 흥분, 불안, 집착, 우울, 무기력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증상들은 자기 본성과 괴리된 삶을 살고 있다는 일종의 위험 신호다. 사회를 향한 시선을 자기 내면으로 돌리는 자정작용인 것이다.
네, 그 사회적인 인격인 페르소나를 자기와 너무나도 동일시한다면 그것도 이제 병이 된다 이런 말씀인 건데요.
네.
예,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페르소나라는 게 이제 자기 사회적인 인격인데
네.
이거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는 어떤 직업군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 직업군이에요. 연예인.
어허.
어떤 스포츠 대스타 또는 정치인 또는 종교인. 그다음에 엄마. 아빠, 부모. 왜냐하면은 이 페르소나라는 거는 자기의 어떤 자기만의 것이기도 하지만 집단 무의식이라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아하.
그러니까 정치인 하면 청렴해야 될 것 같고
네네네.
그러길 기대하고. 연예인은 사실 연예인일 뿐인데 굉장히 뭔가 도덕적으로도 뛰어나야 될 것 같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죠. 근데 신기한 거는 그런 집단무의식이 생겨 있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 거기에 자꾸 맞추게 돼요. 나는 그냥 사람일 뿐인데 왠지 완벽한 잣대를 자기 스스로한테 맞춰요. 그게 이제 페르소나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으로서 살다 보면은 물론 그 직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아까 말씀하신 모든 감정들 그게 뭐 슬픔일 수도 우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으로서 보통 도덕적인 성인군자는 안 할 것 같은 어떤 화거나 어떤 분노거나 미움이나 질투나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가 있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꽉꽉 억누릅니다. 페르소나 맞춰서. 분명히 페르소나는 가면이에요. 어원 가면. 그냥 썼을 뿐인데 가면을 썼다 해도 그 연극 배우는 그대로 그 안에 자기가 있는 건데
네.
이걸 그냥 가면이 나인 것처럼 완전 동일시하면은 거기다 자꾸 맞춰요. 내 본성은 무시하게 되고 자꾸 억누르게 되고. 네. 그럼 자기 본연의 감정하고 멀어지고 거기다 끼워 맞추다 보면은 그렇게 잘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못 살까요? 뉴스에 나와요.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이상한 사람의 행동을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반작용이
반작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네. 정말 저 연예인은 욕 한번 안 할 것 같은데 네. 욕 완전 했다가 그게 딱 뜨고 그러는 게 다 알고 보면 알게 모르게 그만한 이제 전문 용어는 팽창이라고 하는데 네. 페르소나가 팽창돼 풍선처럼 팽창되다가 빵 터져서 부작용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너무 억누르는 것은 좋지 않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네네. 이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아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가진 요 역할에 나도 모르게 나코스트에 끼워 맞추고 있구나를 인식하는 사람과 그거 없이 그냥 나는 원래 이게 내 사람인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자꾸 억누르는 사람하고는 완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인식한다면 건강하게 또 발산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제가 개그맨이다 보니까요. 네. 사람들이 봤을 때 조용히 둘이 같이 있을 때 되게 조용하네요. 이렇게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많아요. 그거 굉장히 네.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거를 좀 아니려고 아닌데요? 뭐 어떻게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사실은 저 되게 조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면 좀 측은해하기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인정하는 게 좀 중요한 거 같아요.
네. 그거는 개그맨의 페르소나죠. 말 그대로. 맞아요. 근데 사람이기 돼요. 때문에 양면이 그러니까. 있어요. 외향적인 것도 있지만 네. 내향적인 것도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외향적인 건 많이 쏘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혼자 있을 때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조용해요. 충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뭐 드러나 있는 직업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아까 전에 보니까 엄마, 아빠, 부모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반대로 이제 겉과 속이 다른 부모들은 분명히 아이들에게 이런 게 영향이 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워지는데 어떤가요?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역시나 아이는 다 보고 있어요.
아.
이게 아무리 아이 앞에서 괜찮아 괜찮아 난 행복해 즐겁고 우리 가족은 행복하고 말로 하고 내 표정으로 연기를 해봤자 애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겉과 속이 다른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인격은 원래 다중이에요. 여러 개가 있고 페르소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인격이고 반대 개념인 뭐 그림자일 수도 있고 컴플렉스도 있는데 남한테 보여지기 싫은 나의 또 인격이 있어요. 나의 고유한 본성.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나다라고 통합해야지 사람이 안정되고 그게 이제 융이 말하는 개성화라는 거고 그래야지 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건데
네.
특히나 이제 페르소나가 많이 부담스러운 엄마 같은 분들은 나의 본성은 다 억누르고 무시하고 인식하지 않고 슬픔, 우울, 뭐 분노 이런 거 다 모른 척하고 좋은 쪽으로만 자꾸 맞춰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터져요. 그래서 엄마들이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나쁜 엄마가 되는 게 바로 그래서예요.
그래서 속상해하고
그렇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자책하니까 더 악순환.
그러게요. 예, 이 사회적 인격인 페르소나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스스로에 대한 감정 인식을 충분히 좀 해야 될 것 같고 건강하게 또 발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부 퀴즈 드리고 다음 이야기 이어갈까요?
네,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연극 배우들이 쓴 가면을 가리키는 라틴어입니다. 요즘은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치는 사회적 인격 또는 실제 성격과는 다른 한 개인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외적 인격 또는 가면을 쓴 인격을 뜻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원장님. 네. 굉장히 쉬운 힌트를 좀 주시겠습니까?
네. 1번 마라도나 2번 페르소나
힌트를 좀 주신다면요? 문제 내고도
네.
후아빠?
네. 가면, 가면이고요. 영어로 네. 사람을 뜻하는 person의 라틴어인 이 말에서 유래가 됐죠.
네. 자, 사회적인 인격을 가리키는 이 말 골라주십시오. 1번 마라도나, 2번 페르소나.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보내주세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만나고 싶은 책도 추천해 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정우열 원장에 져서 너의 속이 궁금해 또는 학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나 늘솜 도자기 공방에서 드리는 도자기 저그 보내드릴게요. 자, 이번에도 정우열 원장의 애청곡을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곡 골라오셨어요?
네, 이제 JHG의 고마워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이 뭐 인디이기도 하지만 들어보시면 굉장히 섬세하고 뭔가 좀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하는 그런 곡입니다.
제이치즈의 고마워였어요.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우열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드린 퀴즈 한 번 더 드릴게요.
원래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연극 배우들이 쓴 가면을 가리키는 라틴어였습니다. 요즘은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치는 사회적 인격을 뜻하는 말로도 쓰이는데요. 영어로 사람을 뜻하는 person이 이 말에서 유래됐다고 하네요. 외적 인격, 가면을 쓴 인격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마라도나, 2번 페르소나.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45, 그리고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RH 코리아에서 펴낸 너의 속이 궁금해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나 도자기 저그 보내드리겠습니다.
관계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있다면 사람 성격 얘기 많이 하잖아요. 흔하게 이제 내 성격 얘기할 때 야, 난 되게 외향적이야. 뭐 그러면 아니야, 넌 내향적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요거는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이건 뭐 어떻게 구분해서 쓰고 뭐가 다른 거예요?
예, 네, 많은 분들이 너 되게 성격 외향적이다 이러면은 조금은
활발한
일단은 좋아해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난 사실 내향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러나 보기를 바라는 게 이제 요즘 트렌드이긴 한데 사실은 장단점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성향일 뿐이죠. 그러면 되게 애매해요. 뭐 사교적인 건가, 뭐 활발한 건가, 오버하는 건가, 이 내향 외향의 구분은 뭔가. 정말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그냥 나의 관심의 초점이 밖이나 남한테 있는지 초점이 나한테 있는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외향적인 분들은 충전이 구분하는 거는 내가 언제 충전이 되냐예요. 내가 밖에서 사람들하고 떠들거나 뭔가 초점이 남한테 있을 때 충전이 팍팍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나 혼자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나한테 집중할 때 충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거는 내향. 그다음에 아까는 외향.
저는 내향적인 성격이에요.
저는 외향적인 사람.
아, 그래요? 네. 남과 함께 있을 때 충전이 된다.
막 이게 막 떠들고 있으면 막 되게 신나요. 막 나 묶이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딱 떨어지진 않고요.
네.
퍼센티지로 사람마다 다르죠.
네네.
100대 0은 없어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똑같으면 살기 힘들더라. 오히려 이제 반대인 사람끼리 만나서 조화를 이룰 경우에 잘 살던데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게 정말 어른들이 하는 말이
네.
정말 그 맞아요? 심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네.
그래서 연애할 때 사귀는 사람과 결혼할 때 만나는 사람이 다르죠. 연애할 때는 성격 비슷한 사람끼리 코드 맞는다고
그러셨어요?
좋아하다가
그러셨어요?
저도 그랬고요. 다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그러다 결혼할 때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랑 결혼합니다. 나랑 반대되는 성격이랑. 근데 그게 무의식적인 과정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랑 반대되는 성향을 만나서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삶을 네. 조금 보완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있는 건데 나중에 이제 갈등 생기고 나면은 그게 오히려 해석을 성격이 안 맞아서 사실 성격이 안 맞아서 고른 거거든요. 무의식으로.
네.
근데 성격이 안 맞아서 이제 뭐 이혼을 하거나
성격 차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성격이 완전히 다를 경우에 싸우게 되면은 파장이 엄청 큰 거네요.
싸우게 되면은 파장이 클 수가 있지만
네.
그게 굉장히 보완이 돼요. 그래서 초점을 다르다는 거를 어떤 싸움의 초점이 아니라 보완의 초점으로 맞추다 보면은 내 삶이 더 풍성해져요, 사실은.
네, 네.
그런 경험을 좋은 부부 관계인 분들은 해요. 내가 원래는 항상 내 스타일대로 내향적이고 혼자 있는 거 좋아했었는데 부부가 되면서 외향적인 부분을 괜찮구나를 경험해보면서 더 풍성한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친구랑 싸우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보러 단절시켜버리면 발전되지 않는데
맞아요.
얘기를 하면 다음부터 조금 영희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조심해야지 이렇게 되니까 좀 견고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부부 사이에서는 사실은 굉장한 신뢰방을 바탕으로 한 게 부부기 때문에 더
네.
견고해요.
그렇군요.
그게 좋아서 사실은 결혼한 건데 나중에 이게 안 견고해지고
네.
어떤 상처를 받으면은 반대로 그냥 그게 화근이 되죠.
네. 지금 이제 낭독해드릴 내용을 여러분께서도 잘 들어보시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외향성인가 내향성인가 한번 측정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진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정우열 원장이 쓴 글이 있어요. 남정미 씨의 음성으로 들려드릴게요.
대다수 사람들은 외향성과 내향성이 칼로 자른 듯 구분되지 않으며 두 가지 면을 모두 갖고 있다. 좀 더 우세한 면이 그 사람의 전체 성향으로 보이는 것뿐이다. 하지만 우세한 면에 자기뿐 아니라 타인도 집중하기 때문에 반대편에 열등한 면이 드러날 때마다 심리적 갈등이 일어난다. 그렇다고 열등한 면을 숨기고 억누르면 그로 인한 심리적 갈등은 점점 커진다. 무의식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무의식 속에 쌓인 에너지가 의식으로 드러나서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 예로 외향적인 면이 우세한 사람이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소진되어 우울증에 걸리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큰 상실감을 경험한다. 그런 일을 경험한 뒤에는 더 힘들게 반대 노선으로 치우치게 된다. 이전에 외향적인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내향적인 면을 추구하는 극단으로 치닫는다. 외향성과 내향성 중 우세한 면에 지나치게 집착해 반대되는 면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평소 성향을 인정하고 열등한 면을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억누르고 싶은 자기 성향을 외면하기보다 내면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네, 억누르고 싶은 자기 성향을 외면하지 말고 열등한 면도 좀 인정을 해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정 원장님.
네, 맞고 이제 너무 이제 멋진 목소리로 낭독을 해주신 김정미 네. 작가 그 이제 개그맨으로서의 고충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나는 남들한테 외향적인 사실 외향적이기도 한데 남들도 그렇게 기대하니까 그게 좋긴 한데 가끔 혼자 있을 때 내향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거를 사람은 두 가지가 있고. 괜찮은 건데 그거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네. 초반에는. 맞아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조금 대답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되죠.
맞습니다. 이제 지금 읽어드린 대로 이렇게 지금 내향성, 외향성 뭐 칼 자르듯이 이렇게 다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이런 성격의 문제들을 뭐 상담하러 오시는 엄마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내용의 사례적인 것들이 있다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내향 외향이라는 게 그 자기도 가지고 있는 내향 외향이 있고요. 네. 또 남편이 가지고 있는 내향 외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가지고 있는 내향 외향이 있어요. 근데 정말 절반 이상은 타고난 성격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게 엄마가 자기의 내향적인 성격을 만약에 스스로 되게 좀 안 좋은 거다.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경우가 있다고 쳐요. 네. 그러면은 아이는 타고나기를 내향적인 경우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이런 면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엄마 못마땅하구나.
네, 못마땅해요. 아. 볼 때마다 자꾸 거슬리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꾸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도 힘들어져요. 나는 그게 불편한데 자꾸 들이미는 거예요. 뒤에서 등 떠밀고 막 어디 험한 거 자꾸 시키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아이의 관계가 힘들어지는데 그럼 왜 엄마가 그러냐?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향적인 부분을 안 좋은
부정적으로
예. 네. 부정적인 거. 이런 식으로 인식하면은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페르소나와 반대 개념이기도 해요. 그림자라고 인식하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져요. 네. 남한테 보이기도 싫은 나이. 그래서 억지로 밖에서 나는 사실 내향인데 밖에서 자꾸 오버하고 소진했으니까 집에 와서 막 쉬고 혼자서 충전하는데 힘들어하고.
네, 네, 네. 힘들어하고.
아이도 그런 모습 보면은 바꾸려고 하고 그러면 또 힘들어지고.
근데 절대로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나중에 네. 알아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시간이 가서 알면은 이미 아이의 관계가 힘들어져서 그때 힘들어하는 엄마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성격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고요. 컴플렉스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고 싶어요. 네. 사실 나는 뭐 열등감, 컴플렉스 따위는 없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글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을 것 같아요.
입 다물고 숨기더라도 없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이제 컴플렉스를 갖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표출하느냐에 따라서 글쎄요. 뭐 독이 되기도 하고 좀 약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 컴플렉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보통 알고 있는 개념하고 원래 완전 달라요.
그래요?
컴플렉스는 부정적인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개념의 컴플렉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림자고요.
네.
컴플렉스는 말 그대로 복잡한 감정이에요. 그게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아하.
나쁜 걸 수도 있고 소위 네. 말하는 네. 그냥 복잡한 감정인데 사람들은 컴플렉스 하면은 뭔가 안 좋은 것처럼 여겨가지고 인식도 잘 안 하려고 피하려고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인식하려고 역시 노력을 해야 돼요. 쉽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저 사람은 굉장히 칭송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라고 치면은 나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인데 굉장히 의사 앞에서는 막 칭송을 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게 콤플렉스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칭송하는 분이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고. 근데 알고 보면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의사에 대한 경험이나 자기의 꿈이나 이런 거랑 관련돼서 복잡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칭송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고 이런 식으로 작용되기도 해요. 컴플렉스라는 게 부정적인 것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단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네네.
그냥 복잡한 건 다 컴플렉스예요.
아, 그럼 그 복잡한 감정, 컴플렉스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극복을 하려면 그걸 인식해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런 분은 사실은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그게 컴플렉스라는 걸 알게 되는 건 나중 일이고요. 이게 컴플렉스라고 절대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좋은 건데 그걸 그 사람 자꾸 칭송해주고 친해지고 싶고 이게 왜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네. 그 생각하는 것 자체도 컴플렉스라는 단어가 부정적이라는 게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컴플렉스는 단어는 중립적인 거고 어허. 그 안에 뭔가가 있는 거고 내가 그거를 발견해야지 조금씩 풀리는 거라는 인식을 하셔야지 인식이 좀 돼요.
정말 복잡한.
복잡합니다.
네, 골치 아픈 것이 컴플렉스네요. 자, 이렇게 관계 심리학과 관련된 외향성, 내향성 그리고 컴플렉스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장미여관의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올게요. 나는 나. 장미여관의 나는 나 보내드렸습니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우열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눠볼 얘기의 주제는요. 모든 엄마 아빠들이 겪고 있는 육아 문제입니다. 육아는 부부 사이 또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심리학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정 원장님은 두 아이를 직접 양육하면서 돌보면서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얘기를 들어볼게요.
굉장히 이 얘기 질문을 듣자마자
네.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일단은 저는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우연치 않게 전업 아빠 일을 거의 1년 가까이 했어요.
네.
그때 일단은 신생아 때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잠이 힘들어요. 잠이 밤에는
맞아요. 밤에 안 자요.
1시간 반, 2시간마다 깨거든요. 처음에
네.
세 달 동안
네.
잠이 너무 힘들고 먹는 게 힘들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많이 무너진다는 걸 저를 경험을 했고 그때 또 외롭고 애가 어렸을 때는 말이 안 통해서 하루 종일 애랑 있으면은 외로워요. 조금 크면 좀 난데 사람 느낌이 안 들거든요. 혼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때 저도 육아우울증 비슷하게 또 경험을 했어요. 근데 너무 외롭고 우울하고 처지고 여기까지.
네, 솔직한 속마음이었네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이 육아 우울증 겪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요거 그럼 정신과 전문이니까 더 극복할 수 있는 방법대로 갔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 네, 한 4일 정도 그거 경험하다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게 우울증이구나.
아 이게 우울증.
네,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한테 권유하듯이 일단 약 먹고 다른 거 하기 전에 행동치료라는 게 있어요. 몸을 움직이는 거.
네.
우울증 환자가 너무 심하면 병원에 입원하거든요.
네.
입원하면 하루 종일 편하게 병실에서 쉴 수 있게 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억지로 일으켜가지고 한 바퀴 돌라 그러고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행동치료인데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 우울함이 점점 극복이 되는데 스스로 그걸 적용했어요. 그래서 원칙으로 매일 점심때는 나가자. 집에만 하루 종일 있지 말자. 점심은 밖에서 먹자. 애를 데리고. 근데 많은 엄마들이 이런 생각은 하지만 못하는 게 챙기자니 더 힘들거든요.
이것저것 네. 가지고.
네. 차라리 애기 데리고 나가려고 네. 하는.
그래서 더 악순환되는데 그걸 깨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도 싸서 나가면 일단 리프레시 많이 돼요.
네.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애도 더 편해지고요. 자연을
네.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으로 극복을 했고 신기하게도 육아는 전업 요즘에 육아 휴직하는 아빠분들 많고
네네.
특히 남성분들은 사회활동 많이 하다가 갑자기 혼자 있으면 많이 우울해지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많이 알아서 극복을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걸 많이 봅니다, 저는.
역시 정신의학과 원장님이라서 다르시네요. 이제 본인의 그 증상이 스스로가 육아 우울증이라는 거를 알아채고 또 약을 먹기 전에 할 수 있는 치료법들, 행동치료 아마 비슷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육아에 대한 책들도 많이 쓰셨었잖아요.
네. 처음에 낸 책이 이제 아빠가 나서면 아이가 다르다라는
네.
그런 책을 썼는데 사실은 첫째 아이만 키울 때의 책이어서 표지
아.
보면은 슈퍼맨 그려져 있고 노란색, 화사하고
네네.
물론 육아우울증 잠깐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자신감이 넘쳤어요. 아빠가 나서면 아이가 다르다.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하죠. 어떻게 보면 애는 두 살밖에 안 됐는데
네네.
물론
네네.
그때 이론과 실제를 많이 적용하려고 노력했고 괜찮았어요. 잘 됐고. 그래서 많이 이론과 실제를 적용하는 게 좋다. 아빠는 좋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정도까지였고요.
네.
그 다음에 두 아이 키우면서 많이 겸손해졌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엄마만 느끼는 육아 감정이라는 책을 냈는데 표지만 네. 보면 아예 달라요.
아빠가 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마만 느끼는 육아 감정을 아빠가 쓰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대단하십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 육아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
저 아는 선배도 이렇게 전업 육아하시는 오빠 있는데 슈퍼맨이 돌아왔다? 슈퍼맨이 돌아가시겠다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되게 힘들다고.
저런.
예. 맞아요.
네. 자. 우리 원장님이 내신 책 아빠가 나서면 아이가 다르다.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큰 웃음을 주는 내용이 있어서 정미 씨와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정우열 원장이 엄마 아빠들에게 권하는 육아 비법입니다. 육아에 서툰 남편을 초고속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을 믿고 그냥 나가버리세요. 단, 정신적 충격을 막기 위해서 휴대폰은 꼭 켜두십시오.
아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계속 시도하고 재미도 없는 놀이를 쉬지도 않고 끝도 없이 반복한다면?
아이는 놀이의 총감독입니다. 총감독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아, 이거 중요합니다. 남편이 육아에 참여하기 싫어한다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작은 일이라도 시키고 폭풍 칭찬을 해주세요. 남자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약한 존재입니다. 남편에게 칭찬을 하면 세상의 기저귀를 다 빨아치울 기세로 육아에 동참해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네, 원장님, 정말 그 남자들 폭풍 칭찬에 약하죠?
완전 약하죠.
네, 부인이 칭찬 많이 해주셨나 봐요?
정답입니다.
아하.
진짜예요. 그게 지금 제가 계속 주양육자로 살고 있는 원동력인 것 같고 쉽게 말하면 제가 조련당한 거예요.
아하.
지금도 계속 조련당하고 있고요.
참 현명한 부인이시네요.
아, 근데 예. 같은 칭찬 계속 들으면 질리지 않아요?
안 질려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밖에서 칭찬할 일이 없거든요.
자, 이제 부지런히 칭찬해서 아빠를 육아에 동참시키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강연하시면은 다른 아빠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시던가요?
제가 얼마 전에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다른 엄마분하고 이제 몇 명 만난 적이 있는데 자기 남편이 저를 정말 증오한다고.
아니, 증오까지?
증오, 정말.
친절을.
그래서 저의 어떤 블로그나 책을 보는 것 컨택 자체를 싫어한다고.
어머나.
근데 요즘에 세상이 좀 험하니까
네.
되게 좀 무서운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엄마 편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빠 육아, 아빠 육아가 엄마, 아이를 위해서 이제 보통 아빠 효과라고 해요. 아빠가
네.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많이 돌보고 그러면은 나중에 커서 사회성도 좋고 지능도 좋고 정서적으로도 좋고
네.
여러 가지가 좋다. 연구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건데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당연히 아내도 리프레시가 되죠. 그러니까 잔소리 좀 들으라고 소리 안 지르고 애한테 소리 안 지르고 이렇게 되는데 더 정말 중요한 거는 아빠 자신한테 좋아요. 저는 그거를 꼭 알려주고 싶고 계속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잘 안 보이니까 일단 힘드니까 공공의 적처럼 좀 되어 있는 게 있긴 해요.
그러면서도 아마 배우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정말로 말씀하시는 게 아빠 육아의 최대 수혜자는 아빠이다. 진짜로 많은 사람 들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 거예요?
안 하다요. 네. 근데 정말로 저도 마찬가지고요. 전업 육아를 해본, 육아휴직을 해본 아빠분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내가 갑자기 큰 병이 들어서 입원을 막 몇 주씩 하면서 자기가 독박 육아를 했던 아빠분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정말 몰입해가지고 아이와의 그 교감을 나눠본 아빠는
네.
그 맛을 잊질 못하고요.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빠들이 보면 이제 출퇴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 정도에 이제 좀 쉬는 시간이 생기면 아이한테 그제서야 아 여보 쉬는 날 되면 애들 좀 보고 눈도 마주치고 놀아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제서야 하는데 뭐 쭈뼛쭈뼛 서투르기도 하고 그럴 텐데.
네. 그래서 당연히 서툴죠. 저는 우연히 전업 아빠를 했으니까 안 서툰 건데
네.
그냥 평범한 아빠였으면 저도 100% 서툴었고요.
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잘 모르니까 잘 안 해봤으니까 조금은 덜 했으니까 서투른 거고요.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익숙해져요. 그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북돋아줘야 될 건 사실 엄마 역할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칭찬. 그 다음에 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잔소리 안 하기. 서투르다고 잔소리 안 하기. 서투른 거 당연하고 네네. 조금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하고. 근데 그게 안 돼요 엄마들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아빠하고 아이들이 좀 친할 수 있도록 자꾸 칭찬해 주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정말 급할 때 엄마 찾잖아요. 근데 네. 정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빠 찾을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그럼 얼마나 이게 희열이 막 느껴지실 것
이게
같아요.
이게 두 가지 감정인데 엄마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희열 반, 증오 반. 네, 왜냐면 몸이 힘들거든요. 잠도 맨날 애들, 네, 아시죠.
네. 네. 독방 육아를 했던 네. 사람으로서 격하게 공감합니다.
근데
네.
지금 아가들이 좀 어리고 그러면 엄마들은 이런 아기들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심리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네.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아이의 심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구체적으로 좀.
정말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자면은 아이도 사람이다예요. 아이도 사람이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잘 못해요. 아이는 아이고 내가 아이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근데 부모 역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육아라는 게 20년 이상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못하고 관계 형성을 위해서 별로 노력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아이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없을 뿐이지 자기 네. 생각 없는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순종을 하지만 그 안에 쌓여요. 그게 나중에 청소년 가면 드러나요.
네네.
그래서 관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놓지만 않으면 아이는 결국에는 잘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리더라도 아이를 어떤 독립된 한 인격체로 대하는 노력들 꾸준히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이에요, 바로.
네네. 지금 이 순간에도 육아로 힘들어하는 엄마 아빠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격려의 말씀, 조언 부탁드릴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건 똑같이 아이도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엄마도 사람입니다. 아빠도 사람입니다. 요즘에 너무너무 힘들죠. 먹고 살기 힘들고 돈 벌기 힘들고 애도 보기 힘들고.
네.
근데 굉장히 슈퍼우먼, 슈퍼맨 아빠를 요구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부담감 많이 갖거든요. 근데 조금은 나도 사람이다. 내 시간을 조금 가져도 되거든요.
네. 네.
그래야지 내가 더 마음 편해져서 애를 더 잘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 관점, 육아라는 거는 아이를 기른다고 기름을 당하는 아이도 있고 기르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잘 챙기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를 아빠, 엄마 모두한테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역시 육아빠로서 장관상을 받으실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끝으로 여러 인간관계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요. 오늘 이 책, 물건 속에 감춰진 마음의 단서, 너의 속이 궁금해야 되는 말씀도 쭉 나눠봤잖아요. 어떤 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요즘 세상이고요. 근데 인간관계라는 거는 잘 따져보면은 인간관계예요. 남과 나의 관계. 근데 많은 분들이 남한테만 집중을 해요. 남의 성향을 파악하려고 하고 그 사람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배려하려고 하고 눈치 보려고 하고 하지만 인간관계는 남과 나의 관계고 요즘 세태상 남한테 신경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한테 신경 쓰는 게 훨씬 더 관계를 좋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하고 그렇게 상담 때도 말을 드리고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하는 거고
네.
그거를 정말 간단하게 간단하게 물건이라도 통해서 조금은 더 들여다보자라는 취지에서 쓴 책이에요.
그 정 원장님 요즘 강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강연하실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이 말씀만은 꼭 전한다 하시는 게 있으면 좀.
지금까지 했던 말이 다 합니다. 육아 강이면요 아이도 사람입니다.
네.
엄마가 강이면 엄마도 사람입니다. 아빠 강이면 아빠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빠들이 아무리 친해지려고 노력해도 아이와 그 거리를 좁히기가 어렵습니다라는 그 고충들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은 사실은 감수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슈퍼맨 아빠를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더 접근이 힘들고요.
네.
서툴었기 때문에 어색한 건 당연해요. 그래서 1, 2년 이상 보라고 저는 꼭 말씀드려요. 단기간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스스로도 굉장히 힘드니까 결국에는 부작용 나고요. 1, 2년 보고 천천히 왜냐면 육아는 20년 이상이니까 천천히 나 편하게 아이 편하게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하고 엄마는 그걸 도와줘야 돼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정 원장님도 그렇게 시작하신 거 맞죠? 슈퍼맨이시지만.
당연하죠. 네. 저는 우연한 기회가 아니었다면은 그냥 정말 평범한 아빠였을 거예요.
네. 그 쉴 수 있었던 육아빠로서 살 수 있었던 시간들이 정말 행운이네요.
네. 행운 반. 땡땡 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정미 씨, 네. 서평가로서 오늘 만난 정우열 원장의 책 너의 속이 궁금해에 대한 한 줄평 부탁드릴까요?
너의 속이 궁금해? 그럼 생각, 감정, 행동을 살펴봐. 그것이 지금 너의 속마음이야.
어떻습니까?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합니다.
네, 인사드리기 전에 2부 퀴즈 정답은 정미 씨가 알려주십시오.
사회적 인격 또는 가면을 쓴 인격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페르소나였습니다.
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분을 보내드려야 될 텐데요. 오늘 따뜻한 조언으로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정우열 원장,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정 그 원장님의 너의 속이 궁금해 중에서 타인의 시선과 평가가 아니라 자기를 이해해달라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기 내면에 집중하는 건 심리적 건강을 위해서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아마 이 책을 관통하는 주된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서평가 남정미 씨 그리고 정우열 원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대중예술 속에 담긴 대중의 욕망과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대중예술 본색의 저자이자 대중예술 평론가인 이영미 교수와 함께 영화와 드라마 또 노래 속에 담긴 우리의 삶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기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U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어요. 끝으로 박정현의 노래 Song for me 보내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립니다. 토요일 문화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